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무더위가 지나가니 숨이 쉬워지네요.
네.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저도 가을이 너무 좋아요.
네. 우리 마중 식구들에게 선선한 가을 바람처럼 마중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찾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아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네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무려 수십 년이 지나서야 다윗이 유다만이 아닌 열두 지파 전체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그 시온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두 차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곧 지도력의 확립, 내부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또 외부 세력과의 관계를 맺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네, 목자라는 표현이 왕이 된 다윗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양을 돌보던 양치기 선현이었고 이후에도 사람을 돌보고 지키려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되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인정받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히브리어로 목자는 로에인데요. 이는 보살피다, 인도하다, 지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신 왕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고 백성을 위하는 왕.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도 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돌보아라, 지켜라. 보살피고 보존하라. 이것은 에덴 동산을 목자처럼 돌보고 지키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 그림을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에게도 동일하게 대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도 온 만물에게도 그렇게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그리고 보존하여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거울처럼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고 백성을 위하는 왕, 목자라는 뜻도 있고 친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시고 친구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셨고 베드로에게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목자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라 라고 부르셨죠.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이 바로 이렇게 왕으로 위임하는 위임식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부리는 탐욕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왕, 제자이자 목자이자 친구인 한 사람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저도 따르는 제자이면서 이끄는 자여야 할 경우가 있었는데요. 따르는 것도 이끄는 것도 모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윗도 도망자로서 그렇게 긴 광야의 세월이 필요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공동체에서 리더를 잘 따라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 또 제가 이제 유치부 사역을 하는데 유치부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잘 따라가는 게 참 훈련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따라가야만 내가 또 이끌어야 하는 사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다윗을 보면서 물론 그 긴 광야의 세월을 보낼 때 인도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결국 자신을 그곳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수많은 시편을 쓰잖아요.
네.
말씀을 이제 배우면서 들으면서 잘 따라가야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매일 따라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예수님도 그렇게 따라가시는 분이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은미자매님도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에서 왕이나 지도자 자기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지도자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혹은 공익을 앞세우고 이제 뒤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네, 예수님은 참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또 예수님의 그런 섬김을 통해 제가 또 저의 삶도 섬김과 헌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배우는 시간이 됐고요. 또 교회나 공동체나 또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누가 봐도 딱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계속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행하는 것.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내 왕이 된 다윗처럼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왕이 된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그전에는 헤브론에 있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옮겼을까요?
네, 예루살렘의 원래 근원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 언덕이 바로 이 예루살렘과 같은 언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거기에 양이 발견되었고 그 양을 제물로 드렸죠. 그것처럼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의 죽음으로 희생을 받으시고 관계를 이어가시고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바로 이 모리아 언덕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죠. 바로 이 장소가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한 희생이 치루어졌다. 너희를 이미 죽음에서 구출하고 구원하고 구속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터의 기초다. 이 나라의 기본이다.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에요 라는 이런 그냥 지리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이삭의 죽음 대신에 양의 피가 흘려졌었고 우리가 죽어 마땅한 그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고 이렇게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예루살렘에 세우실 때 그것을 시온이라고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아리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고 대신 피를 흘릴 만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아리를 우리는 끊임없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될 바로 그 장소로 예고되어 있는 곳이었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을 그리워하신다. 시온을 회복하실 것이다. 시온에서 말씀이 나온다. 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온을 향한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과의 사귐의 역사를 기억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여정에 저도 신이 나네요. 시온을 점령한 방식도 독특한데요. 수로를 타고 올라가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친노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이것이 히스기야 동굴 차굴과 같은 고대 수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다윗은 군사적인 전면 공격이 아니라 지하의 약점을 파고든 전술로 예루살렘을 점령했죠. 거대한 안반으로 된 예루살렘에 여부스족 속의 지하 수로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은밀하게 들어갑니다.
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은 거기서 더욱 강성해졌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네, 바로 그 대목입니다. 다윗의 지도력은 진짜 힘은 전략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상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가 지도자의 진짜 자격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사람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지의 여부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유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의 매 순간의 사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나를 멈춰야 되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당장 우리는 바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로. 그런데 멈추어서 하나님 오늘 내 삶에 무엇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종의 태도이고 사귐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심지어 남편에게도 오늘 뭐 할 건지 오늘의 일정을 물어보잖아요. 이것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질문하는 것, 그리고 답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 조율하는 것. 이것이 없다면 사귀고 살아가고 동행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다윗은 계속해서 왕으로 통치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5장 후반부에는 블레셋이 다윗의 즉위 소식을 듣고 공격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그 전쟁을 두 번이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한 번은 괜찮잖아요. 하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도 또다시 여호와께 여쭈니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성공을 경험하면 그 방법을 그대로 반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같은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것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요추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네,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걸음 소리를 듣거든 그때 나아가라는 그것은 단순히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훈련 같아요.
네,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아주 고요하게 조용히 기다리지 않으면 이 소리를 들을 수 없겠죠. 뽕나무 숲을 위에 올라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소리를 기다리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분별을 위한 귀를 열어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승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귀를 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발견하고 그때 움직이는 그 순종하는 시간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다림 끝에 시작된 다윗의 통치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네, 저도 제 인생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원하는 공간, 그걸 내 중심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헤브론에 머물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글씨가 땅에 새겨져 있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살아 움직이는 땅입니다. 바로 그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죠. 그리고 그 곳에서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우리와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물리적으로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세월들을 경험했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빼앗기고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는 시간까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예루살렘이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하고 아,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 내가 원하던 언약이 성취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이 장소를, 이 관계를, 이 성공을 또는 이것을,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깨닫고 매 순간마다 질문하고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임재가 사라지는 것만큼 슬픈 게 없죠. 그것은 차라리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보다 더 슬픈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다. 그렇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다윗처럼 하나님 오늘 블레셋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또다시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다윗처럼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청의 자세가 또 순종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왕이 된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침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지연되지 않으며 정한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를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 를 세워갈 때 그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또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모든 성취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머무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게 해주세요.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마주쳐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다렸고 또 그 믿음을 기억하고 저 또한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해주세요. 바로 눈에 보이는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어디서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목동에서부터 용사로 또 베들레헴의 작은 소년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왕으로 그렇게 성장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완고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의 힘을 펼치려고 하는 우리의 유익을 조차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사울과 같은 모습들, 요압과 같은 모습들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 안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이 승리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때가 오르신 것을 오늘도 우리 삶에서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주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국조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미소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주부터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학원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과제 같은 거 하고 네, 꾸준히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열심히 사시고 계시군요.
네.
네, 지하자매는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저는 완전 뜨약볕인 한여름이 조금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네네.
지난주에 가족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 갔다 왔어요.
네.
근데 좀 계곡 시원한 계곡이 흐르고 또 시원한 그늘 밑에서 고기도 구워 먹으니까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네, 아주 좋은 시간 보냈겠어요.
네.
네, 또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나도 참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주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개의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자, 첫 번째 표적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심으로 결혼식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전하고 싶었던 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자, 첫 번째 표적에서 전하고자 했던 게 뭐라고 했었나요?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건 구약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해준다고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새로운 포도주가 되어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고요.
네, 정확합니다. 말했던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이 율법이 온전한 것이 아니며 또 진정한 복음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주는 사건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풍성한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 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 자,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자, 두 분이 기억하기로는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 언제쯤 나왔던 걸로 기억하나요? 초반? 아니면은 사역 마지막쯤?
제 기억으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애의 삶을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 정화가 일어났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마지막에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 아닌 걸로 기록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초반에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왜 일어난 시점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 학자들은 성전 정화 사건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있었고 또 다른 복음서들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에도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또 최근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과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사건이 같은 사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이면 시간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물론 각 복음서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간적인 충돌을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할 건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는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 뭐 순서를 알려주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시점과 순서를 알려주는 것에 큰 관심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있었던 사건들을 때로는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시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아요.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저번 주에 살펴봤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과도 관련성이 있어서 이게 함께 붙어 있는 건데, 자, 이제 이 부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문장으로 보이는데 어떤 걸 눈여겨봐야 할까요?
자, 유월절이긴 한데 어떤 유월절이라고 하고 있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유대인의 유월절. 자, 왜 이 문장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는지,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정결 예식에 따라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어떤 표현이 사용되고 있나요?
여기에서도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이 한 단어 유대인의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유대인의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자, 여기에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까지 해서 뭐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자, 다른 모든 설명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했던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오셨을 때 뭐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성전 안에 있었던 건가요?
여기에 나오는 소, 양, 비둘기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는 제물들인데, 보통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집에서 기른 흠없는 어린 양이나 소와 같은 가축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와야 했어요. 자, 그리고 끌고 왔다고 바로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제사장에게 검사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받는 건가요?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상처가 있거나 너무 야위거나 또 질이 떨어지는 것은 드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가축을 끌고 왔을 때 혹여라도 흠이 있는지, 또 너무 야위거나 다른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검사했었고, 이러한 제사장의 검사를 통과해야만 제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집에서 끌고 오다가 가축에 상처가 나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여라도 가축을 끌고 오다가 상처가 생기면 가축 주인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가서 웃돈을 주고 새로운 가축으로 바꾸고, 또 새로 바꾼 가축을 다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그때 통과하게 되면은 그것을 제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런 이유라고 하면 가축을 바꿔주는 장사꾼도 필요했던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장사하는 이들이 성전에 있는 이유가 가축의 상함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이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유를 빌미로 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들의 유통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국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해준 사람들이면 성전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성전을 담당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런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장사를 허용해 주었고 심지어 재물을 검사하는 제사장들도 이들과 한통 속으로 있으면서 아무리 멀쩡한 짐승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성전에서 판매하는 가축이 아니면 통과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사 지내러 온 사람은 무조건 돈을 주고 장사꾼들에게 소와 양을 사서 가져가야 했던 건가요?
네, 맞아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사꾼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는지 자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그런데 장사꾼들이 장사하도록 허락한 게 높은 지위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며 장사꾼들을 내쫓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특히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 외에 일반인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맞다라고 하면은 맞는 걸로 알고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것으로 여기면서 당연하게 그들의 말에 수긍하며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보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셨으니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충격적으로 보였고 또 성전 안에는 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담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소식을 듣고 뛰쳐나와서 예수님께 따지며 질문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의 질문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격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우리의 권위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 우리가 세운 규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냐? 자,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어떻게 변질되어 있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변질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자, 처음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첫 번째 표적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했었죠.
네, 목사님. 그래서 첫 번째 표적에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첫 번째 표정,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사건에서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의식의 한계이기도 했어요. 마찬가지로 본래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시정된 날이었습니다. 혹시 유월절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아시나요?
출애굽과 관련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이러한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그래서 핏자국이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게 됨으로써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한자로 넘어갈 유, 넘어갈 월 자를 사용해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6월이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의미였군요.
네, 맞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자, 너희들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고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라. 이런 의미에서 지정하신 건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의 유월절은 어떻게 변해 있었던 걸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날로 변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놓고서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유월절로 변질시켜놓고서도 장사꾼들의 판을 뒤엎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거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었는지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렇게 표적을 보여라,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말하라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 당시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로 수십 년 동안의 기간을 들여서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도 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20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죠.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어진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헛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꼬며 책망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게 아닌가요?
네, 맞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유대인의 유월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그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할 날에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날로 만들어버렸죠. 이게 유대인의 유월절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가 훼손될 대로 훼손되어 버렸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훼손된 유월절을 제대로 된 유월절로, 본래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 날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지하잠의 말처럼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성전의 본래의 목적을,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시키셨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말고도 다른 절기도 많은 거를 알고 있는데 특별히 유월절의 의미를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이유가 있었나요?
미스라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줬는데 이것 또한 생각을 좀 더 확장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들은 아주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나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집중적으로 박해하고 있었다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황제의 핍박 속에서 교회는 풍전 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교회가 위기 가운데 놓여있을 때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고 교회가 다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심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위기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게 교회를 지켜나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속에서 교회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맞이해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변질되기도 하고, 요한복음 시대처럼 물리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하면서 다양한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따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부족하지만 저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하게 됩니다.
아멘. 자, 변질되었던 유대인의 유월절을 본래의 유월절,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유월절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소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오늘 성전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곳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상상도 못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변질된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본인만의 능력 그리고 사랑으로 품으셨는데 이 모습이 참 감동적이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하자매는 어땠나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 또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채우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하고 늘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신앙 또한 계속해서 굳어지고 정형화되다 보면은 이렇게 유대인의 유월절처럼 형식은 있는데 정신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굳어져버린 신앙이 아닌 계속해서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계속해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가볍게 느껴지지 않도록 늘 묵상하고 깨어 있어서 계속해서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속에서 늘 젖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